예, 오늘 우리가 읽은 79편, 시편 79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날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79편 내용은 이렇게 유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내용의 노래는 아닙니다. 대단히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애통의 노래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애통의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북,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대,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다음 시대부터.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30-140년 정도 지났을 때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에 있었던 마지막 그 유대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다음이고 명맥을 이어오던 남왕국 유대도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제 완전한 비참에 처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오늘 시편 79편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폐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많이 죽임당해서 처참하게 도륙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통 속에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같이 찾아가 보면 좋겠는데 왜 망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앞쪽을 넘기시면 역대하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0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입니다. 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 이게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내용이 왜 남유대 왕국이 멸망했는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죠. 그러한 멸망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9편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대단한 고통이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단순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전체가 돌무더기에 불과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말씀인 시편 7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예. 이런 비참한 현실이죠. 근데 더 여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2절에 보면 그들, 이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일종의 이제 대꾸죠. 그러면서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근데 굳이 사람들의 혹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라고 하지 않고 주의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시편 79편 1절 자체가 하나님이여 라는, 하나님을 이게 밝게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탄식과 진짜 무슨 말을 꺼내야 될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첫 마디로 하나님 이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서 이 노래를 시작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웃에게 비방거리,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뭐 남유대 왕국이든 북이스라엘이든 그 이전에 통일왕국이든 주변에 있었던 뭐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이런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사실은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는, 비웃는 그런 상황 속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여러분? 여호와여입니다. 여호와여. 흥미로운 것은 1절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5절에는 여호와여라고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하나님 돌아봐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실 것입니까? 주의 질투가 이렇게 계속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만 분노를 쏟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도성을 지금 저렇게 훼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 갑자기 야곱 이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한참 조상이 되겠죠, 야곱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호칭을 다르게 말하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라고 시편 79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신이여, 신으로, 신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겨있는 뜻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딱 이렇게 관계가 밀접하게 결부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유한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배경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 갇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불러 인도해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세가 묻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여호와로 알려주세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의 사실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 34장인데요 이건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돌판, 그 십계명의 두 번째, 한 번은 깨지잖아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깨고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자비, 긍휼이 무궁하고 성실한 사람, 성실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건 이제 그 악을 뭐 자녀들한테 보복을 하겠다, 갚겠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그 죄의 경향이 이제 흘러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범죄하면, 아버지가 대단히 악한 삶을 살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하튼 이 당시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요 맥락을 기억하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분명히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굳이 거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했다가 여호와여. 8절의 말씀, 시편 79편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무엇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 그래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 긍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불쌍하게,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현실과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죄악을 고백해요. 우리 조상들. 근데 여기 단순히 이게 조상들의 죄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그리고 죽은 조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우리 민족의 죄악을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금까지 이어져온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아까 그 역대하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십계명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과 관계없이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이전까지, 이제까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거는 전체가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현저한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이미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건너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사면초가의 형국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들도 우리가 뛰어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실과 문제와 조건들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 시편처럼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탁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게 되냐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 좀 고쳐주시고 이런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런 류의 기도를 드리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토설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이제까지의 죄악을 하나님 부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긍휼로 주님의 인자와 사랑과 그 크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를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죄를, 그 벌을 그냥 없이 하지 않고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두고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졌던 죄악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얼마나 그릇되게 살았는가를 그런 환경과 조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되죠. 환경과 조건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유대 왕국도 결국 어떻게 돼요? 70년의 기한이 탔을 때 포로로부터 회복되게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서에 보면 중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예, 조상들의 죄악, 이제까지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처참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구원하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을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요, 주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분 아닙니까? 주님이 그 약속 그대로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의 불만족스러움, 황폐함,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 이렇게 나갑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되갚아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조소하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되갚아달라고. 그래서 11절과 12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보복을 위한 기도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손으로 이 당시는 또 보복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보복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7배, 이게 완전수거든요, 7배나 저들에게 갚아달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예를 들면은 옆집에 같이 지내는 친구한테 얻어맞고 와요. 그럼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꼭 누가 맞은 느낌이에요. 자기가 맞은 느낌이거든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이게 우리가 당한 모욕, 치욕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되갚아주시고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어? 약간 이상해요. 이렇게 쭉 이런 내용으로 가다가 갑자기 13절에는 뭐 감사가 나오고 대대에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몇 가지 번역본에 13절 앞에 접속사가 숨어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면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또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로 오늘 시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편의 내용 전체를, 사실 유쾌한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내용이고 결국은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대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묵상하다가 전도서 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근흥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펼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시편 기자가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어떤 처참한 삶의 환경과 조건, 그런 상황 속에 딱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편 기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했는가,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조건은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내용들, 피가 흘러서 넘치고 매장해 줄, 시체를 매장해 줄 존재조차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 행간에 보면 감정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근데 단순히 그런 환경과 조건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선대하시고 후대해 주셨는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까 야곱을 삼켰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일컬었던 게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의 삶이 처참한 환경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13절에 그러한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 목자,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해서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라는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7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하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의 그런 내용들을 남김없이 아뢰고 그 끝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기도하시고 또한 그 끝에 감사의 고백이 뒤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또 공동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또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선사하시더라도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이 아침에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9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우리의 기도생활이 특별히 어떠한 방식으로 영위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